향로를 가져다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향로를 가져다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다 가지고 향로에 담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제사장직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계열인 자손들이 오직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계열이 아닌 고라와 그의 반역에 동참한 족장 250명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셈이죠. 이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3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 모두를 태웠습니다. 향로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성막에서 쓰였던 것으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요, 그 불을 옮겨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그 불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 향로를 가리켜서 불똥 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화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용도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역자들이 불에 타 죽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손에 쥐고 있던 향로는요, 원래 성막에서 쓰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룩한 구별된 성물로서의 향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왔던 향로인 거죠. 비록 이 250명의 반역자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노리고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이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이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는 것이죠. 자,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서 그에게 이 반역자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불은 다른 곳에 먼저 쏟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이 바친 불을 하나님이 오히려 버리심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제사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250명의 반역자들이 들고 있던 오늘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침받은 이 향로이기 때문에요, 비록 반역자들이 들고 있던 향로였지만 이것은 이미 주님께 드린 성물이 된 것이죠. 거룩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명하여서요, 이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250개의 향로를 다 녹여서 그것을 하나의 넓은 판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제단 주변을 감싸도록 만드셨어요. 성경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제단을 이 노판으로 아예 덮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노사면을 이렇게 감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에 주변에 노스로 크게 펴서 만든 쇳조각이 하나 이렇게 크게 있어서 이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편철이라고 지금 불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편철을 만드셨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제단을 감싸고 있는 이 편철을 보고서 다시는 저 반역자 고라의 무리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시각적인 그 교육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39절에서 40절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의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다시 이 반역자 고라의 무리처럼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향로를 펴 만든 편철을 주님께서 지금 시각적인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범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커다란 죄였기 때문에 이들이 똑같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계신 것이죠. 저 유럽에 있는 독일에는 지금도 과거 나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강제 수용소를 다 허물지 않고요, 그것을 기념관으로 재탄생시킨 관광 명소들이 독일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 독일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독일인들이 지탄받는 그런 역사의 오점이고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이 이 홀로코스트, 이 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 기념관을 세운 그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한 거죠. 나치가 일으킨 역사의 비극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하지 않겠다라는 이 독일인들의 굳은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죠. 똑같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독일의 총리인 이 앙겔라 메르켈이 올해도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잊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온 국민 앞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TV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단 사면에 편처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과 그들의 그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러한 증거물들을 교육자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건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심판의 벌을 받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이런 분열의 죄, 이런 반역의 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단을 둘러싼 저 편철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죄라고 분명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요, 얼른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지 아니하고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비로우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죄가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지체 없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 계속해서 분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라와 반역자들이 불에 타 죽은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고라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비난을 모세와 지금 아론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들도 반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울분이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난을 지금 이 모세에게 던지는 거죠. 가뜩이나 마음도 안 좋은데 함께 이 광야를 건너왔던 그런 동료들이 죽으니까 인간적인 슬픔이 이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이 반역자들을 삼켰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이 반역자들을 태웠지만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죽였다라고 매도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근거 없는 아주 막무가내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되고요, 교회가 막 이렇게 나눠지려고 하다 보면요, 정말 근거 없는 비난들이요 막 여기저기서 쏟아져요. 소문에 출처도 알 수 없는 것 가지고요 지도자들 끌어내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런 아픔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분열 아픔들이요 지금 이 3000년 전 모세와 아론이 겪었던 그 아픔과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를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에 대한 이 반역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둘로 쪼개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계신지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단번에 지면에서 그냥 없애버리시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져갑니다. 강한 바람에요 저 초원에 있는 불이 힘없이 싹 쓰러지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하나둘씩 툭툭툭툭 죽어서 쓰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의 연병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요 막 거듭 끝없이 나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찾아와서 이거 당신 탓이라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들, 게다가 이제는 반역자 무리가 죽은 사건도 너 탓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독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모세도 속에서 분이 나지 않겠어요? 막 억울해서 막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요, 심판받을 때 어우 고소하다, 잘됐다, 날 욕하더니 어디 한번 신나게 당해봐라, 뭐 아파봐야 정신 차리지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임하는 그 심판의 현장을 지켜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마음은요 정말 도량이 너무 넓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한 백성까지도 끝까지 품고 용서할 줄 아는 간대한 사람입니다. 자, 46절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부르죠.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됩니다. 자, 전염병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모세는 아론을 명하여서 급히 향로를 불에 담고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죄사함을 구하라고 당부했어요. 자, 46절의 가운데 보시면 급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자신을 욕한 백성이에요, 비난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속에 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나를 비난하고 욕한 백성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용서의 마음이 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명대로 향로를 들고 가는데요, 회중에게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나이가요 여든이 넘은 노인이라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한 백성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든이 넘은 노인이. 여러분, 이미 죽음의 연병은 시작됐어요. 수천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픽픽 쓰러져 죽어가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론이요 백성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놀랍게도 아론이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도착한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의 연병이 그쳤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4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일로 인해 죽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만 4,700명이란. 여러분, 이 희생자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을 겪으며 치러왔던 희생자의 숫자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패역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했다가 너무나도 큰 화를 당했어요. 그에 비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백성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구함으로써 마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사랑을 닮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